26장은 이 계속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세 번째 사이클에 해당되는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이어지는 그 세 번째 대화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읽기 전에 있는 25장에 보면은 빌닷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너 죄인이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다가도 중간에 의견이 부딪히면 사실 감정적이 돼서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가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 애들 보면 둘 다 틀린 의견이 아닌데 자기 의견이 공격받는 것 같은 약간 반대를 하는 입장을 오면 이렇게 그 맞서서 굳이 대답을 하는 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들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욥과 세 친구나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욥이 26장을 통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친구들의 이런저런 말,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파악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데 너 뭐 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제 말은 신학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흔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 좀 어려운 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옴니프레전스라고 그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걸 머리로 알고 용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거기 계시며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반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상대방이나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잔소리까지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도와준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고 지식도 참 잘도 자랑한다. 사실 거의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 네. 선생님 너무 또 감정이입을 하셔서 그러신데.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자신을 꾸짖으며 자신을 목표는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상 정죄하게 되었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욥이 너희들 참 잘한다. 이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가 얘기를 던지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스올은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 멸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란 말인데,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적행이란 말은 없다, 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을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 지옥이죠, 지옥, 그죠? 그래서 멸망이라는 뜻의 아바돈은 지옥이란 바닥이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데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멸망도 가림이 없다. 멸망이란 말은 바닥이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갱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런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거라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구름이 물을 이 구름에 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구름이란 건 수증기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물을 구름으로 쌌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구름의 본질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을 하늘 위에서 구름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그 중력을 생각하면 인력과 중력을 생각하면 하늘로 올라간 물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많이 뭉치면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비로 혹은 내리면서 기후에 따라서 눈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욥의 이런 표현은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 같은 자연의 이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저 수평선 저 너머에 해가 지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면의 경계를 그은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싶어 하신 공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바다도 지으시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물을 만드신 분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구약에서나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약에서나 그분은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나니 여기 뱀이라는 것은 바다의 괴물이었던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욥기에 또 나옵니다.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는데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의 괴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 존재 혹은 괴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무찌르시는 분이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라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다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들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친구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성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실패를 주시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은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도록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하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에게서 하나님은 자기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실패하기도 하시고 악인이 번성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라는 이론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복의 근거를 삼지 않으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뒤로 놀라 자빠지는 줄,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데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절규도 마찬가지였고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왜 구원을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는 시작과 마침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볼 때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을 고통 주시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게 하시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여 해석하기 참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영원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예측 불가능하신 깊이의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래서 해석이 참 어려우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에 우린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자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무궁무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옌시의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인가, 레디컬한 것인가, 사람의 기준과 눈을 훨씬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면 악인들 향한 계획이나 하나님이 자기 의로운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거나 나를 버리신다거나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라고 고난의 때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버렸다, 치셨다, 내가 죄지어서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 것인가? 내가 부자가 되고 유력한 자리에 가고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시는가?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꾀를 써서 인간의 지혜로 악인의 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공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냥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는 진짜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 성공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이 성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때나 우리에게 어두운 날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들 가운데에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거두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유,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매사 어째 그 삶을 얼마나 피곤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 보아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해석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고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과 부요한 상태가 주는 감정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요할 때는 부요한 대로, 가장 부요하신 분을 붙들고, 가난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을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 네가 오늘날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선한 일에 넉넉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라고. 너의 부가 너의 노력과 너의 성취의 결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디모데가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사람들을 부패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많이 가진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부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게 네가 완전 성공하는 복을 대박으로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졸업할 친구들 특별히 헬스사이언스 프로페셔널을 하는 친구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내가 잘 안 할지라도 얘들 돈에 대해서 미리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실 때는 그거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부터 그것을 마음에 딱 결심을 하라고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너희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 외에 혹은 필요로 해서 세이브해야 되는 것 외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 복을 줘서 성공하고 축복한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물질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과 이웃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비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들 함부로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삶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너희들이 가진 작은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진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꺼내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딱 봐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요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내 자신과 사람들의 삶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를 그런 어리석음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깊이에 놀라며 감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